구약성경 502페이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는 보통 이제 한 묶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의 이제 전체를 종합하는 내용을 여기 이제 담고 있죠. 오늘 읽은 22장에도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생애 전체를 이제 다 품고 그의 생애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지금 다윗이 이 노래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22장 전체가 다윗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을 구분해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 환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죠. 그것도 아주 압도적인 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51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 아래에서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그런 환난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이제 51절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두 부분의 가운데 그러니까 앞에 부분 일부와 뒷부분 일부를 지금 여기 선택해 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물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한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하죠. 게다가 그 적들은 재앙의 날이면 빠짐없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적이 나타나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마치 안 것처럼 적들이 와서 환난을 더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내 인생은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런 환난 속에서 주께서 살려주신 인생을 살았다 하는 얘기를 여기 고백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죠. 의롭게 살았고 자신의 손은 깨끗했다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삶이었다. 자신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중요하게 여긴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감히 흠없이 악을 피하였다라고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이 과연 흠이 없었나 이제 이렇게 물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죠.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사는 일에 거기에서 관심이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생애를 지금 스스로 고백하면서 다윗은 내 인생이 어떠한가를 정리하자면 여호와라는 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셨고 그런 하나님 밑에 자신이 산다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 자신의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21장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21장에 가보시면 지금 이야기한 이 두 국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생애를 보호하셨던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건을 열거하며 알려주고 있죠. 21장을 가보시면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쪽은 기브온 족속과 관련된 이야기고 뒤쪽은 블레셋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15절부터의 내용이 그 다윗이 22장에서 얘기한 환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 고백이 어떤 장면들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좀 더 생생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15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과 관련된 다윗의 치세의 사건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냥 블레셋이 아니고 블레셋의 거인들이 여기 지금 등장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정이 있기 전에 그 블레셋과 그 어려운 싸움들을 했죠. 그래서 급기야는 그 엘리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일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렇게 그 사정없이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요구가 생겨났던 것은 이제 그 블레셋과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장한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 싸우죠. 그리고 최후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생애에도 블레셋은 그의 통치에 중요한 영향을 많이 끼쳐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늘 블레셋 막으러 가는 바람에 이제 추격을 멈추고 했던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사울 치세의 블레셋은 사울 통치의 독립변수였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독립변수? 예. 그 독립변수가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사울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는 블레셋에 달려있었던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사울은 딴 일 다 못하고 블레셋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블레셋이 가만히 있으면 사울이 딴 일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생애마저도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블레셋의 손에 맞추게 되죠. 바로 그런 존재가 지금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의 그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블레셋이란 이스라엘을 좌우하는 존재였던 셈이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겠는가, 블레셋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결정되어 왔다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와 같은 블레셋이라면 환난이라고 불릴 만한 아주 상징적인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이 그냥 블레셋도 아니고 지금 15절부터 보면 특이한 보통이 아닌 용사가 등장을 하죠.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첫 번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블레셋의 거인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거인족은 보통 사람들로는 이제 대결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거인족, 블레셋의 거인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자,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맞서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와 싸울 장수를 하나 내보내라 라고 얘기했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등장했던 것이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이후에 또 다른 거인이 등장한 것이었죠.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피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싸울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다윗 보고 그냥 계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가 가서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까지는 블레셋의 군대만으로도 이스라엘이 이리 휘청저리 휘청했는데 지금 다윗 시대에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블레셋의 거인이 등장을 해도 다윗조차도 등장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거인이 또 등장합니다. 18절에 보면 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역시 다윗은 등장하지 않고 십부계라는 사람이 와서 죽이죠. 19절에 보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라는 또 다른 거인이 등장을 하는데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키가 큰 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손가락이 6개씩 있었고 발가락이 6개씩 있는 거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시 요나단이라는 다윗의 조카가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네 명이 나왔고 그 22절에 보듯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라고 이제 요약을 합니다. 아마 그 이 분위기를 보면 거인족이 더 있었으면 더 나왔고 더 죽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삶의 위협이었는데 지금 15절부터의 흐름은 아주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죠. 거인 이름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죽었다. 또 나와서 또 죽었다. 그리고 또 나와서 또 죽었다. 아무도 나올 수 없어. 끝.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 시대의 환난에 대한 요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2장에서 다윗이 노래했듯 다윗은 굉장히 큰 곤경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다윗의 장수들이 다윗보다 싸움을 잘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상하게도 이겨낸 결과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22장에 보시면 그 다윗이 경험한 환난은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이런 단어로 표현하죠. 22장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죽음의 물결이 나를 둘러쌌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나 어찌 될 것인가 하고 다윗이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는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8절에 있듯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뭐 땅이 흔들릴 필요까지 없이 그냥 원수를 물리쳐 주셔도 다윗으로는 충분히 그 감사했을 텐데 지금 다윗이 경험한 주의 구원은 아니 하나님이 그 압도적인 죽음의 물결보다도 더 크신 분으로 등장해서 다윗의 환난을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지금 다윗은 그 21장 15절부터의 이야기를 다윗생의 업적으로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이 일은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은 다윗에게는 별로 큰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나가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됐던 것이죠. 그의 업적이 아닌 것은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적인데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사울과 달리 블레셋 싸우느라 인생을 보낸 게 아니라면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런 블레셋 같은 적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있다면 그는 왕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블레셋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람들의 주목을 사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죠. 의외로 중요치 않은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을 다윗이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행한 일로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상황이 펼쳐졌는가? 1절을 보시면 다윗 시세에 그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면 나라가 이제 거덜났겠죠. 왕으로서는 무슨 왕이 이런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가, 나라가 당황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무슨 일 때문입니까? 궁금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브온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이 기브온 집안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3년 동안 기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이유는 기브온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브온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호수아 9장 구약 331면입니다. 구약 331면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좀 어떤 맥락이냐 하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이성을 함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 얘기를 듣고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이 일을 듣고 다른 족속들과는 다른 식의 결정을 하죠. 4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자, 왜 이렇게 오냐 하면 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사는 한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기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하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단도직입적으로 조약 맺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그 이하에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하죠. 우리 요 동네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튼 조약을 맺읍시다.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14절로 넘어가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제 하고 있는 행색과 가져온 음식들을 보고 먼 곳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알고 보니까 가까이 있는 족속이라는 걸 알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족장들에게 따집니다. 물리쳐서 진멸시켜야 되는데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왜 맹세를 한 겁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19절부터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 이들을 함부로 죽인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일이어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들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은 죽지 않고 사는데 21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기브온 족속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물 긷는 자와 나무 펴는 자로 이제 살게 되죠. 다시 사무엘하 그 21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이런 그 배경을 2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가나안 족속인데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맹세를 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관계인데 사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으로 그들을 죽였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때문에 3년이나 기근을 겪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왕이 기브온 사람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전까지 기브온은 그 이들의 삶의 그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었죠. 나무 패고 물 긷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3년 기근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묻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것은 지금 기브온의 손에 달려있죠. 그리고 기브온은 기브온을 죽였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하겠느냐, 어떻게 값을 치루어야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묻지요. 그랬더니 기브온이 이제 이렇게 답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죽여서 해결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 생명으로 값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도 고의로 살인한 자는 절대로 돈으로 그 속전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브온 족속의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빼앗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 문제가 여기 등장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적인 원한이 아니라 여기 표현되고 있듯이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여호와 앞에서 그 맺은 언약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 위반된 언약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우리가 주 앞에 당신들의 복을 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은 내가 내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브온과의 언약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게 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결정으로 인해서 다윗은 두 번째 언약의 문제와 대두가 됩니다. 그것은 7절에 있듯 다윗과 그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라는 이제 언약이었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깊은 사이가 있었고 그들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죠. 누가 왕이 되면 서로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기로 이제 언약을 맺었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맹세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인자함을 베풀어서 나에게 이 약속을 해달라.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의 생명도 책임져 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윗이 알겠다고 응낙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한 요나단의 맹세가, 요나단과의 맹세가 이제 다윗에게 지켜내야 될 두 번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게 돼서 이제 무비보셋이나 그의 자손들이 아닌 다른 자들 중에 죽을 자를 고르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리스바라는 여인, 사울의 첩이었는데 그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는 두 사람하고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들 다섯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 손에 넘깁니다. 예, 별로 즐거운 일도 아니고 유쾌한 일도 아니고 죽음이 비롯된 일이었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야만 속죄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랬더니 9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되어 달았다라고 얘기하죠. 역시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들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기부원과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이어지죠. 10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죠. 자, 그런데 이 그 목매달아 죽인 시체들은 그냥 땅으로 내려와서 장사 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위반에 대한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 언약 파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대로 매달려 있게 되죠. 자, 언약 파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 즉, 3년 기근은 언약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만 이 일이 완결된다고 알 수 있었죠. 얼마만에 비가 쏟아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리스바는 매달려 있는 자식들의 곁에 있습니다. 자, 매달려 있으니 낮에는 새들이 뜯어먹으려고 내려오고 밤에는 짐승들이 그 근처를 배회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옆을 떠나지 못하고 그걸 막아서고 있습니다. 단지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 7명의 사울의 자손들의 시체를 지키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11절에 보면 이 일이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라고 됩니다. 다윗이 나중에야 그 얘기를 알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잊었던 일을 기억했던 것으로 보이죠. 아마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장사를 지내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냥 그 7명을 장사 지내줄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 자손들이 매장이 되려면 사울의 집안 묘소에 매장되어야 이제 올바르게 처리를 하게 되는 일이 되는데 지금 사울 집안의 묘소에 이들의 아버지인 또는 할아버지인 사울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예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끝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블레셋이 죽여가지고 그 전투하던 성 벽에 요나단과 함께 그 박아서 매달아 놓죠. 그랬더니 그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예전에 은혜를 갚으려고 밤에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자기들이 있던 곳에 매장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일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음을 지금 다윗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과 맺은 언약이 있었죠. 그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불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 450년입니다. 굴에 숨어있던 다윗을 가까이로 이제 그 사울이 다가왔는데 그 다윗이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이제 저는 당신을 죽이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이후에 이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하죠. 후손을 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나를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앞의 약속은 다윗 자신으로는 그 이 집안을 쓸어버린 적은 없었죠. 또 앞에 지금 일곱 아들들은 다윗 개인의 원한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나라, 그 족속 사이의 언약의 문제, 공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피로 갚아야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이 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번째 약속,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라는 이 언약을 이 리스바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다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와 아버지 집, 사울의 아버지의 묘에, 기스의 묘에 이제 장사를 하죠. 그것이 지금 그 사무엘하 21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13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일곱 명을 이제 매장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졌죠.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그제야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의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해서 여기까지 되어야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세워진 언약을 지켜내는 일에 여기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언약을 맺었던 세 사람, 세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들은 기브온 족속이었고 또 요나단이었고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유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윗이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있거나 위협을 줄일 수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15절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블레셋 같은 그런 위협이요 재앙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대상자들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죠. 언제부터 왕이 물 긷는 자와 나무 패는 사람들의 사정을 돌보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 맺어진,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맺은, 또 자신이 왕으로서 맺은 언약을 지켜내는 것, 바로 여호와의 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길에 따라 살기를 애썼다 하는 점을 여기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런 일에 그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일이 결정되는 사람들이었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협한 것은 그러니 블레셋이 아니라 아주 약자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의 앞날을 좌우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일에 일을 눈여겨보았던 사람이죠. 다윗이 환난에 대해서 많이 주 앞에 부르짖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생활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지를 잘 모른 채 해결받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압살롬과의 그 어려움 간것 우리 보았던 것 기억하시죠? 자, 다윗은 이길 만한 이유가 없는데 압살롬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도 블레셋의 거인들을 이길 만한 다윗에게 무기가 있지 않았죠. 다윗의 용사들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무력했던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상스럽게도 블레셋에 대해서는 무적의 용사들이 되죠.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같은 그런 적은 책임지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다윗이 그의 인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왕이 되어서 신경 써야 했던 것은 블레셋 같은 외적을 어떻게 무찌를까 하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정말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 일에 마음을 쏟기로 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대로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 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는 일을 경험해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다윗에게 있는 책임이었던 것이죠. 자, 다윗의 이런 그 삶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고 있을까요? 우린 살면서 다윗처럼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께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갖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 블레셋과 같은 그런 위협 앞에 블레셋과 어떻게 싸울지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다 그 문제에 관심을 쏟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거기서 힘을 얻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배움을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배워본 적이 없죠. 다들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일만 해결된다면, 이 국면만 넘어간다면 정말 제대로 해볼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바쁜 일만 지나가면 휴가를 맞아서 좀 잘 지내볼 텐데. 근데 여러분, 휴가 맞으시면 그 휴가 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뭐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쉬죠. 피곤해서 쉽니다. 그냥 그 일만 해결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것인가? 피곤했기 때문에 쉽니다. 그리고 쉬는 일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까우기를 기대하며 애쓰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는 일이 이미 열려졌다. 환난을 피하려고 할 필요 없다. 주께서 책임지시고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 인생을 좌우할 존재로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그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제 청년 일부는 시즌이 돼서 교회 나온 일이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중간고사 시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험 공부하러 많이 가죠. 내내 시험 공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 시험이 결정할까요? 그 시험 때문에 여러분 인생 망할 것 같으십니까? 뭐 공부 안 하기로 한 사람들이야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시험이 부담스러운데,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블레셋일까요? 아니면 기브온, 그리고 이미 죽어 아무 말 하지 않는 요나단과 사울 같은 그런 존재일까요? 세상은 블레셋 이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도 블레셋 같은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죠. 하나님은 블레셋은 내가 책임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거인 아니라 거인 할아버지가 와도 다윗한테까지 오지 않고 다 해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언약, 또 여호와의 도라고 불리는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 인생을 설명해 보아라.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 인생에 아마도 블레셋 같은 환난을 이겨낸 일들을 얘기할 겁니다. 이걸 보통 세상에서는 업적이라고 부르죠. 내 인생의 다섯 가지 업적, 세 가지 업적, 그거 얘기할 겁니다. 저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물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물으시겠죠. 아니, 블레셋 말고, 블레셋은 내가 다 해결했다니까, 그거 말고 다른 일, 내가 열어놓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걸으며 내가 주목했던 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낸 일, 그 일 좀 얘기해 보아라 라고 주께서 되물으실 텐데, 우리는 평생 학점 몇 점 받고 어느 회사 다녔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만 말하고 만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얘기도 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 몇 가지를 확보한다고 해서 이기거나 승리할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 시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것이 블레셋과 같은 것이라면 잊어버립시다. 그 일 환난처럼 우리를 괴롭힐 것이지만 우리 인생을 결정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블레셋과 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 문제 말고 하나님과 이루어 가야 할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흠이 많았지만, 그리고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잊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의 사정에 귀 기울이며 주 앞에 내가 어찌 행해야 할까를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죽어 없어져 버렸으나 약속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일을, 그 일을 위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집중하기로 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다 막아주시겠노라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승전가라고 불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승전가를 부르도록 부름받고 있으니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이 그 승전가의 내용을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블레셋은 다윗에게는 환난과 같았지만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주제였습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쳐들어오건 다윗의 인생에 블레셋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둘 일은 블레셋과 같은 환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님, 동일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과연 주님,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용기 있게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